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얻은 물건들, 전리품이죠. 그것을 분배,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이렇게 분배만 하는 게 아니고 분배가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그런 모든 면까지 아우르는 그런 어떤 원리,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물질을 나누는 것과 아주 흡사한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나눔을 이야기할 때는 꼭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의 나눔만이 아니고 물질의 나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잘 나누기를 원하고 그걸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나눔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나눔의 원리의 첫 번째, 소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소유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서로 대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여러분들 좀 같이 한번 따라가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절 말씀해 보면은 거기 어떤 한 부류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걸 소개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 우리가 전쟁을 끝까지 했고 전쟁터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해서 땀 흘려서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고 우리 것이다.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똑같은 전리품을 놓고 23절에 보면 다른 생각이 하나 있어요. 23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기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데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그 군대들 우리 적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게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앞에 되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앞에 30장 전체 이야기를 보면은 전쟁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사실은 그 29장에서부터 좀 소개된 전쟁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군사들이 600명이었어요.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고 블레셋의 망명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망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참 어려운 전쟁에 참가한 거죠. 근데 그렇게 전쟁에 참여했는데, 아, 그 블레셋의 장관들이 또 군대의 장군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왕이시여, 이 사람들의 군대를 우리와 함께 가서 싸우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을 어떻게 죽이겠으며, 이 사람들이 언제 등을 돌려가지고 이 적군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를 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됩니다.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왕이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성에 머물고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 성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성에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 600명의 처자들이죠. 그들을 다 포위해 체포해가지고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성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함께 갔던 사람들이 넋을 놓고 한참을 울다가 생각하니까, 아, 이거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자고. 그래서 다윗을 치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죽여가면 따라잡겠습니까?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올라가라. 추격을 하겠고 따라잡겠고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올 것.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거기 있는 600명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가자.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뺏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얻어가지고 추격을 해서 따라잡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쳐서 물리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되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가 우리에게 주신 거. 이거 하나님 것이잖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깊이 해야 합니다. 여기 악한 자들, 불량배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 요즘 현대사회에 대부분의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고 남보다 더 자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그리고 그렇게 얻은 거고 아끼고 전략하고 그래서 얻은 건 우리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질에 대한 생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아, 물질만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재능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지 않습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겁니다. 이거 당연히 우리 거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아, 이 다윗이 이런 생각이요. 이런 생각이 지금 이 역대상 29장은 말년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 전쟁에도 나가지 못하는 소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님들한테 가가지고서 그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치해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서 속에 막 열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모독을 하다니. 그런 열정으로 이 사람이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습니까? 소년이. 상대는 아주 구척장성의 골리앗을 상대로 뛰어나갑니다. 이때 다윗이 외친 말이 있어요. 다윗의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게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장군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이게 다윗의 아주 어렸을 때부터인 거예요. 전쟁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아, 그렇다면 우리는 뭡니까? 주인이 우리한테 맡긴 거라고요, 맡긴 거. 물질이 뭡니까? 우리의 건강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맡겨주신 것.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로 평안하게 풍요롭게 마음껏 쓰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 쓰시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아버지 것이면 아버지께서 이웃에게 나누기를 기뻐하신다면 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관리자여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주인의 생각대로 쓰는 것이 맞다. 이게 나눔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타인을 배려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눌 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태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그 소유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었는가 이야기인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태도를 좀 보고 싶습니다.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의 태도는 보면요.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나눠주면 안 됩니다. 전리품이라는 건 주지 말고 그들의 처자를 우리가 건져줬으니까 처자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그 태도가 얼마나 오만한지요. 아, 이 사람하고, 아, 이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윗의 태도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30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러분 이거 평범하게 읽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래요. 자,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왔어요. 되돌아오니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여기요, 이르러라는 말이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르러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 이른단 말이요, 굉장히 가까이. 마치 포옹할 때 서로 포옹 부둥켜 안고 할 때처럼 그렇게 아주 가까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안함이. 여러분 문안이라는 게 뭡니까? 안부를 묻는 거죠. 우리말로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하냐 하고 묻다라는 데서 온 말이 이 단어예요. 문안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누가 물어야 됩니까? 전쟁에 갔던 사람들이 물어야 합니까? 아니면 전쟁에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물어야 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전쟁에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문안을 다윗이 먼저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이 인사를 안 한다고 어른들이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먼저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 아이들이 저만큼 오다가 저를 보면요. 저를 이렇게 쭉 비켜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저리 가가지고, 그 아이들 오는 데 앞에 가가지고 딱 서서, 안녕? 잘 있었어? 그리고 때로는 손도 내밀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랬더니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른들한테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 분위기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겠어요. 아,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전쟁에 못 갔습니까? 전쟁에 못 간 이유가 22절 말씀해 보면은 2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이 사람들이 못 간 이유가 피곤해서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그 여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긴 여행을 해야 되는 그런 행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자기 가족들이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추격을 해갑니다. 한참 추격을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기력이 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점점 처지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다윗이 아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남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 쳐들어가서 추격을 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왜 못 갔냐 하면 기력이 모자라서. 아,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서? 혹시 가다가 죽을까 봐서?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 대한 대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힘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중간에 처진 거예요. 점점 뒤로 처진 거예요. 그게 점점 나중에는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진 사람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왜 도와야 합니까? 지들이 알아서 벌어서 살면 되지.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들이 무슨 잘 살기를 싫어서 아니면 성공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고아와 과부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대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런 것이 기력이 못 미쳐서 어떤 것들이 약해서 병들어서 그럴 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면 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역할이 있었더라고요. 24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묻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들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여기 머물렀던 사람들이 어디 곁에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물. 소유물이 뭔지 아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소유물. 뭐, 칼, 창 하는 그런 뭐 병기들, 또 뭐 병기라는 게 무슨 뭐 단순히 손에 드는 것만이었겠습니까? 뭐 병거,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전쟁 안 하고 저녁에 잘 때는 또 함께 자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텐트라든지 이런 장비들, 뭐 때로는 들여서 뭐 음식을 자기들이 해 먹어야 되는 그런 모든 그 도구까지. 전쟁을 하는데 그런 장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유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면 추격을 해야 됩니다. 보통 속도로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전쟁 아닙니까?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건강하고 힘있는 사람들은 빨리 가는데 뒤에 사람들이 처지면서 점점 처집니다. 근데 이 처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처지겠어요? 소유물 때문에. 이거를 같이 가지고 가는 거는 추격을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두고 갈 수도 없고 가지고 가면 짐이고 거추장스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물과 함께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소유물을 지킨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면 소유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전쟁터라는 것이요. 전쟁터라는 게 전쟁이라는 것이 전쟁의 최일선에 싸우는 사람만으로 전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전쟁의 최일선에 싸우는 사람들도요, 각기 다릅니다. 포병이 있고, 또 뭐, 보병이 있고, 창병이 있고, 또 보급부대가 있고, 그리고 저 후방에서는 무기를 만들고, 식량을 모아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또 보급을 하고 한, 이런,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서 전쟁을 합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할 때 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설교하는 사람, 살려보시는 분, 또 반주하는 사람, 또 여러분 같이 기도할 때 아멘하며 참여하고 여러분도 다 같이 예배. 하나님이 보실 때 저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보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는 것으로 파기 시작했어요. 아, 예배라는 게요. 이 예배라는 게 사람만이 아니고 예배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 처음 묵도할 때는 뭐 예배 끝까지 그 뭐 시작인데 뭐 안 와도 되지 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축도할 때까지 모든 순서를 다 아우러서 하나님이 한 예배로 받으시잖아요. 맞습니까? 봉사를 할 때도 그래요. 봉사를 할 때도 지위와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나 아니면 봉사나 예배나 전쟁이나 그 자리와 그 역할이 각각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아, 이것들이 합해서 하나의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몸의 지체들이 그렇습니다. 몸이라는 것이 말하는 입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움직이는 손발이 있고 아 이것만 여러분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를 여기 버티고 서 있게 하는 다리도 중요하잖아요. 만약 제가 다리가 아파서 못 서면 어떡합니까? 앉아서 합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서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을 할 때 약한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우를 줄 아는 이게 나눔의 지혜입니다. 제가 읽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화를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나눔을 언제 배웠냐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처음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은사 목사님이 자기 형님 되는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시골에라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쉬지를 못하셨대요. 안식년을 못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안식년으로 좀 쉬는데 오래 쉬지도 못하고 신학생이 내려오면 방학 동안에 강단을 좀 지켜주면은 그동안 자기는 당신은 가서 기도원에 가서 좀 쉬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저를 보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부탁을 해요. 전도사님, 교회에서 계시다 보면은 거린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 권사님 집을 가르쳐 주시는데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도대체 뭘 하실라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거린을 모시고 한 두어 차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봤어요. 거린을 안방에다 모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마루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랑채 안방에다가 들어오라고 그래서 안방에는 모시고 그리고 상을 정성스럽게 차려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차는데 밥이 없어요. 밥이. 그 권사님 들어오시더니 아랫목에 입을 이렇게 덮어놓고 그 밑에서 꺼내는데 밥이 거기 아예 따뜻하게 보관이 돼 있어요. 그 밥을 꺼내가지고, 이야, 정말 특이하다. 근데 진짜 제가 놀란 거는요, 그 일이 권사님만의 일이 아니고 그 집안 식구들 다 그랬다. 자녀들까지.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대접을 하는지, 아주 그 거린들이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막 할 줄을 몰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그게 위선이 아니었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약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몸에 배어버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나눔은 생활화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일이 하나 또 소개돼요.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30장 25절 찾으셨습니까? 25절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모든 이것으로 이스라엘 유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것으로 뭘 삼았어요? 이스라엘의 유례와 규례를 삼았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는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가진 게 아니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똑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다윗이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기록이 나중에 이제 다윗 왕국 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 망명 시절에 생겼던 그것이 율례와 규례가 돼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 됐대요. 실제로요, 민수기 31장 27절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실제 판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뭐 이 법이 뭐 십계명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법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판례라는 것으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게 됐고 이 이야기를 바로 다윗이 그렇게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눔이 법제화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한 아주 인상적인 질문 하나를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혹시 미국이 제일 강대하다는 걸 아시죠? 야, 그럼요.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강대한 미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미국의, 제가 대답을 했어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미국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 일부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미국이 진짜 힘은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아요? 제가 배운 거예요. 미국의 힘은 도네이션하고 발런티어에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기부 문화하고 자원봉사의 힘이 돼요. 미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면요, 자원봉사를 모집합니다. 이런 말 안 해도 아주 벌떼처럼 덤벼들어요. 여러분, 병원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 한번 가서 보세요.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내를 하고 뭐 엘리베이터를 뭐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돕고 하는데요. 얼마나 잘 도와주시는지. 아, 제가 대충 설명만 알겠어요. 아니, 끝까지 보시네. 데리고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발런티어들이에요. 제가 그 백신 맞으러 디즈니랜드를 갔더니 발런티어들이 그렇게 많이 섬기더라고요. 그런 게 힘이에요, 미국. 기부하는 게. 자기들의 재산을 자기 자녀에게 넘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에. 진짜 부자들은 사회에 나눠놔.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진정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누는 이런 것들이 문화가 될 수 있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그 집에는 그게 일상이에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처럼 문화가 되고 생활이 되고 아, 더 나아가 법까지 될 수 있다. 미국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해요, 여러분. 문화가 문화 정도가 아니고 미국은 학생들이 크레딧을 어떻게 했습니까? 발런티어를 해야만 얻어요. 미국은 기부하잖아요. 그럼 세금으로 공제를 해줘요. 법으로 보장을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내 것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고 산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누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문화가 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나눔은 반드시 상이 돼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이하에 보면 아주 특이한 나눔을 보게 됩니다. 우선 26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선물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들 유다 장로들 그렇게 하는데 그게요. 그 다음 27절부터 계속해서 어느 지역, 31절 헤브론, 계속해서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다. 그렇게 많은 탈취물들을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선물합니다. 왜 선물을 했을까요? 고마워서. 지금 자기들은 망명해서 정말 참 방황하면서 뜨내기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들에서, 산에서, 그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이 교류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그들이 그 왕래하던 사람들에게 물질도 좀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마워서 선물을 보니.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눈 사람들 통해서 훗날 다윗이 왕으로 추대가 돼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다윗이 그걸 내다보고 했을까요? 아, 시간적으로도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냥 고마워서 선물로 나눠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게 돼요. 그냥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올라가는데 막강한 역할을 해냅니다. 지극히 단순한 일이지만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되돌아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5절에 9절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복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로 흥미로운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어요. 거기 그때 인자가 오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이 구분한답니다.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그 구분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나눔을 베푸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이랍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인자가 오시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 그 근거가 얼마나 나누었느냐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보다 더 전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도와주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보상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갚는다. 그것이 구원의 한 축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누는 것이 반드시 되돌아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나눔은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아버지 것으로 나누니까. 나눔은 이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행위입니다. 나눔이 생활화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 됩니다. 나눔이 축복입니다.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눔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 나눔의 원리를 다윗의 그 마음, 그의 행동, 그가 구체적으로 선물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이것을 법으로 만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나눔의 원리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아버지 것임을 알고 이웃도 내 형제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화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눔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눌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